사무엘상하 34번 메시지.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벌.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배후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역사에 넣어주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로 만들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인간적인 조성체를 갖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그분의 선민의 내재적인 조장으로 건축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실체를 하나님의 왕국,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의 실체를 건축하고 계시는 반면 영적으로 소경인 많은 사람들은 신성한 왕국 내에서 그들 자신의 군주국을 건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 사무엘서는 또한 사람의 실패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육체 정욕의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결함은 그가 그의 육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세의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에게는 이미 최소한 6 아내가 있었습니다. 뒤에 그는 왕권을 남용하여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안에서 사람이 경건한 자녀를 갖기 위해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소유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사들 중 하나인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중요한 조상인 보아스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함으로써 훌륭한 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좋은 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는 일생 동안 그 어머니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정욕이라는 문제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사람의 실패에 더하여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계시합니다. 그의 죄가 매우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의 행동이 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침. 다윗의 실패 후 간음과 살인과 반역을 포함하여 많은 악한 것들이 그의 가족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실패 후 그의 자녀들의 행동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변화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에 특별히 두드러집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의 형제 암논을 죽였으며 그 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거스려 반역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찾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례없는 악의 근원은 다윗이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변화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떠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루는 그분의 통치적인 다루심은 항상 그들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의 집에나 이스라엘 왕국에 평강이 없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또 다른 아이가 그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을 뜻하는 여디디아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평화로운을 뜻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화로운 때가 오기를 기대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다윗의 집과 온 이스라엘 왕국에는 전혀 평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놀라운 시작을 가졌지만 그의 아버지에게서 일어난 동일한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으며 그의 종말은 가련했습니다.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의 이교도 아내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가져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 아니라 공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의 죄로 인해 다윗은 그의 입장과 위치를 잃었으며 12지파 중 11지파를 잃었습니다. 오직 유다지파만이 다윗에게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왕국은 분열되었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나라와 그 조상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핍박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지중해 근처에 좁고 가느다란 땅 조각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이웃들과 전혀 평화롭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 교회 역사를 추적해 본다면 우리는 지난 19세기 동안에 일어난 것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네 가지 문제,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실패,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심판과 일치함을 볼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교회를 봅니다. 이 심판은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함께 17장에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우리의 반응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민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경고로 기록됨.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경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엄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육체의 방종이 엄중한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윗은 단지 한번 실컷 보는 것으로 유혹되었으며 그러고 나서 자신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성을 접촉할 때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성에 관한 악은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며 결코 육체 정욕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는 참되십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참되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 영은 매우 온유하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역동적인 구원이실 것입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가 얻은 영광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세대의 오염에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